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저희를 다시금 세우시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과 정신과 또한 경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채워주시고 또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1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또한 압살롬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다윗이 어떤 그 무엇도 하지 않자 2년 동안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결과를 낳았다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은 암놈, 즉 약간 욕 같은데? 압살롬이 이복 동생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다윗은 그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살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의로 살인을 하게 되면 살인에 대한 대가는 또 처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또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한 자는 처형을 받아야 되고 또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살인들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부주의로 또한 실수로 과실로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한 곳을 정한다고 했죠. 도피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의로 죽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한답니까?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봅니다. 압살롬이 그 저희들이 다 이해하죠. 어떻게 형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러나 그 형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친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부실로 아니면 과실로 그 이번 턱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주셨습니까? 고의적으로 계획을 싸서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압살롬을 죽여야 합니까? 죽이지 말아야 합니까? 아이고 아들이 어떻게 죽여요? 당연히 말씀대로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그럴지라도 이 압살롬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아들을 잃은 것도 힘든데 어떻게 또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이 도피하면서 살아온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3년이 지난 겁니다. 왜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왜 다윗은 압살롬을 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죠. 자기 또한 똑같은 죄를 범하였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끙끙 앓으면서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3년이 지난 겁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요압이 중재자가 되어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보게 되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되어 있죠. 수르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가 되었고 조카로서 또한 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왜 압살롬을 데리러 오려고 하냐면 정치적인 파워와 정치적인 그 무엇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요압에게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게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만약에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그가 다음 왕이 되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요압이 권력을 더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누가 첫째 아들입니까? 암논이죠. 둘째 아들은 길리압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죄를 지은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왕을 지키려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길리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딱 두 번뿐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또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길리압이 어렸을 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논도 죽고 길르압도 죽었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다음의 세력을 갖고 있고 왕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죽이지 못하고 계속 끙끙거리니까 그 마음을 교묘하게 그리고 기회주의자로서 그것을 착취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온 압살롬이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략입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요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오늘 쭉 읽으려다가 너무 또 길어가지고 안 읽었는데 이 드고아 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다윗에게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드고아 여인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법대로 살인했기 때문에 그 형 또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형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형까지 죽이면은 이 두보아의 여인의 가족은 대가 끊기는 겁니까? 안 끊깁니다. 끊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되는데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하죠. 11절에도 보게 되면, 끝에 주국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면제시키고,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을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약간 이상한 말이 이상하죠? 무슨 얘기냐? 이 말입니다. 아니, 저희 상황도 이런 상황에서 왕께서 내 첫째 아들을 용서하셨는데 왜 왕은 압살롬이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죄를 범하여서 도망가서 그렇게 3년 동안 멀리 살고 있는데 왜 용서하지 않고 그를 두려워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8절을 보세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되 이 모든 길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알아차린 겁니다. 아,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뒤에 요압이 있는 것이다. 요압이 너를 시켜서 여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요압이 그렇게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을 보게 되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령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요압이 그렇게 모든 것을 꾸미고 계략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허점과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들을 용서하고 데리고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가 약간 어디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스토리를 얘기하고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결정하고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부자 얘기를 하고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장면이 나오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윗에게 보내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그런데 12장과 14장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거고 14장은 요압이 두보아 여인을 보내고 또한 12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되었지만 14장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여기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학함의 결과. 학함이 있으니까. 네. 보게 되면 14장 2절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 지혜로운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학함입니다. 근데 똑같이 재미나게도 13장의 3절에 이 요나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강교한 자라, 신이 강교한 자라고 할 때에 그 강교함이 학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학함이 지혜롭고 강교하고 말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14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호크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병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참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드보아 사람이 보내고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대해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그죠? 그리고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속이고 계략으로 또한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만 궁궐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또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고 다윗을 못 보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태라고 했죠. 그래서 28절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들어오게 했지만 2년 동안 또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너 이거 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네가 나를 불렀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중재가 돼서 이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 내가 정말 죄를 범했다면 무릎 꿇고 범죄했으면 정말 벌을 받겠다. 뭔가를 좀 해라 라고 해서 드디어 중재가 되고 다윗이 압살을 만나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무릎 꿇고 울면서 다윗이 또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압이 중재를 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화해가 됐고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14장 33절을 읽고 15장 넘어가면서 중간에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압살롬이 반역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그 지혜와 그 강교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지금 보기에는 괜찮고 지금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괴가 있고 회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순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며 더 큰 결과, 더 큰 죄를 낳는 것이 그 인간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죠. 저도 이제 50을 넘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동감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그 방법과 현재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이 훨씬 더 맞아 보이고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틀려버리고 더 잘못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정말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그 좋은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혜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렇게 늘 죄 가운데 빠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세상적인 것은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3년 동안 끙끙거리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다리 하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놓고 다리 하나는 세상적으로 놔서 늘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100세 우리 이장로님은 120세까지 사시기를 네. 많이 살아봤자 100세인데 그죠? 그 100세 동안 100년 동안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의 즐거움과 그 모든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내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기심과 여러분의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 생각, 내 생각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나가시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며 또한 진정한 회복이며 또한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와 그 강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